고린도후서 11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 네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4장의 마지막 3절, 즉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기로 합니다. 이 구절들은 여전히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먼저 사도들이 하나님 자신으로 조성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처럼 조성됨은 그들의 생명과 행동에 관련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행동의 모든 면은 이와 같은 조성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성은 능력과 힘과 풍성과 심지어 그 사역에까지 생명 공급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으로 조성되어진 것을 사역했습니다. 사도들은 단지 그들이 듣거나 배운 것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역한 것은 단지 이상으로 계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역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 안으로 조성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특정한 방법으로 조성되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역한 것은 그들의 조성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어떠함과 그들의 됨됨이를 사역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재조성되어진 존재가 그들의 사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글들은 오늘날 기독교의 저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의 글은 그의 재조성됨의 기록인 반면 오늘날의 저서는 대부분 신학과 교리와 가르침과 해설과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쓴 14서신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이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에 있어서 가장 풍성합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바울의 영적 조성에 대한 정확하고 귀한 기록을 봅니다. 바울이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려면 바울의 영적 조성을 계시하는 이 두 장들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역은 조성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영재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은사는 즉시 받을 수 있지만 사역은 결코 짧은 시간에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성되어진 자는 수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성숙에 이르는 성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성에 관련된 모든 것은 유기적이고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 영, 즉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최종 완성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은 그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가 전파하고 가르친 것은 그의 어떠함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사역할 때 바울과 그리스도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였고 그리스도로 조성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그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없이는 교회가 적절하게 건축되거나 신부가 합당하게 장식되어질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것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은 실패할 수 없고 그분 자신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좌절과 혼란은 그분의 불변함을 증명하고 그분이 변치 않는 하나님임을 증명합니다. 그분이 결정한 것을 그분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하기로 작정한 것을 그분이 끝에 가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한 무리의 사역자들로 시작하셨고 바울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은 또한 한 무리의 같은 부류의 사역자들을 얻으실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을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 나의 부담입니다. 나는 그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남아있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특별히 인도하는 자들과 동역자들과 주의 회복을 갈망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열망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신약의 사역자들이 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진지해야 하고 고린도후서의 이 두 장들 안에 살며 그것들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들에 관해 교통을 가지며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역사를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겠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는 기꺼이 부서지고 갈려지고 조성되어지며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거절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지며 기꺼이 오늘날의 바울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 작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심지어 나사렛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위대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는 새 언약의 첫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하여 또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관해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고 필사적으로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짐. 낙심하지 아니함. 4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4장 1절에서와 같이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실망시키고 낙심케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격려를 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부활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죽음과 낙담과 실망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부활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시키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인데 몸은 그 기관이고 혼은 그 생명과 인격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새롭게 된 혼을 가진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은 그 생명과 인격이고 새롭게 된 혼은 그 기관입니다. 혼의 생명은 부인되어야 하지만 혼의 기능들,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속사람의 인격인 그 영에 의해 사용되어지도록 복종되어짐으로써 새롭게 되고 높이 올리워져야 합니다. 후패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소모되고 쇠약해지고 닳아서 헤어짐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죽임, 즉 사망의 역사로 인해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생기를 주는 혼과 함께 소모되고 닳아 헤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나는 후패하다라는 단어보다 소모되다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후패하다는 그 위에 어떤 것이 작용하지 않은 채 저절로 어떤 사물이 분해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도들이 그렇게 후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죽음에 넣어짐은 그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도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들이 후패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도권이 핍박자들과 상황과 환경에게 있었기 때문에 소모되어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들은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후패하고 소모되어지고 쇠약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핍박자들과 환경이 사도들 위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 위해 스스로에 의해서 수행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갈리는 것은 결코 곡식들에 의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려지는 역사는 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집니다. 사도들은 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려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사람은 소모되어지고 파괴되고 죽음에 넣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교사들은 겉사람이라는 용어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과 설명을 합니다. 소위 어떤 속생명파의 사람은 겉사람을 혼적인 사람, 곧 천연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영적인 사람, 곧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을 속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에서 사는 사람인 반면 혼적인 사람은 혼 안에서 삽니다. 혼적인 사람들은 분열적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선호와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사도들 같은 영적인 사람은 영 안에서 살고 행합니다. 일부 속생명파 교사들에 따르면 우리는 겉사람 안에서 사는 혼적인 사람들이 되거나 속사람 안에서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본문에 따르면 겉사람은 주로 10절에 있는 몸과 11절에 있는 죽을 육체를 언급합니다. 우리 타락한 몸이 죽을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이 교대로 사용됩니다. 16절에 있는 겉사람은 확실히 이 타락한 몸, 곧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단지 몸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몸 그 자체가 사람이나 인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몸은 단지 하나의 기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혼적인 몸, 혼에 의해 소생된 천연적인 몸, 혼이 지배하는 몸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몸을 그 기관으로, 혼을 그 생명과 인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사람은 몸과 혼으로 이루어집니다. 몸은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은 혼이고 몸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은 생명이 아닙니다. 겉사람의 생명은 혼입니다. 혼은 겉사람의 인격이요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겉사람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혼에 의해 지배되고 소생되고 사용되는 단지 하나의 기관입니다. 속사람은 혼을 그 기관으로 가진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영은 생명과 인격이고 새로워진 혼은 기관입니다. 혼의 생명, 곧 혼적인 생명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혼의 기능, 생각, 감정, 의지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짐과 생각이 높이 올려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주님에 의해 복정되어질 때 그것은 새로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은 속사람의 인격인 우리 영에 의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소모되어 갑니다. 그것은 닳아 헤어지고 죽음에 넘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소모되어짐은 감소됨을 함축하고 새로워짐은 증가됨을 함축합니다. 따라서 우리 겉사람은 감소하고 있고 우리 속사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더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는 모두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 속으로 우리는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신선한 부활 생명의 공급으로 영향을 공급받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 곧 우리 겉사람은 사망의 죽이는 역사로 소모되어지지만 우리 속사람, 즉 우리 존재의 속부분들을 가진 우리의 거듭난 영은 부활 생명의 공급으로 매일매일 신진대사적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조성되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특별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더해져야 합니다. 이 새롭게 하는 요소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단지 속에 보배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이고 파괴하고 소모시키고 갈려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고로 우리는 내적으로 보배를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맷돌 아래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성숙하였습니까? 당신은 부서졌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부서짐과 갈려짐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총명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서짐을 피하려고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소모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형제들이여, 주님은 당신을 갈기 위하여 아마 당신의 아내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가장 좋은 아내까지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에 의해 사용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소모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실제로 당신이 소모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신이 옳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를수록 더 소모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매우 옳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소모되어짐이 필요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일부러 그릇된 것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릇 행한다면 당신은 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르면 소모되어질 것이고 당신이 그르면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당혹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대답은 당신이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주님은 당신을 맷돌 아래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갈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맷돌 사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주권적으로 갈려짐 아래 놓으시도록 하십시오. 이에 관해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소모되어짐으로서만 그리스도가 살아나와 다른 이들에게 분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그분을 위해 신부가 예비될 수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들에게 이루게 함. 17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탁월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죽음에 처하는 것, 즉 십자가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문자적으로 지극히 탁월하고는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게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순간적인 환난에 경한 것과 대조됩니다. 여기서 영광은 부활 생명이신 하나님의 표현이며 환난과 대조됩니다. 순간적인 환난에 경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이러한 영광에 중한 것이 단장된 신부의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일시적인 것들을 생각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생각함. 18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니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인 환난에 속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영광에 속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환난이나 환경이나 가난이나 반대나 빡이나 갈려짐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는 영원한 것들만을 주의했습니다. 그는 그가 갈려지는 상태에 있는 동안 환난이 중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위한 빛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될 것입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그 사역을 가진 사역자들을 보며 또한 그 사역의 결과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사역을 가진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대한 그림을 갖습니다.